지난 3주간 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될 것,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은혜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전에 그것을 짧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교회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풍성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쳐야 하는데 그 풍성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차고 넘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살핀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여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또 그 방해하는 것들에게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시간 낭비가 되니까, 아까운 시간들이 되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매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지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어떠한 때로는 그것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내가 주님의 뜻을 잘 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한 순간에도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항상 우리는 표대, 그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 초점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살라는 거예요. 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고통,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역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즘 뭐 술을 안 먹는 건 아니죠. 포도주 안 마시는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술이라는 그 술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금 그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에서 술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상온에 물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상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포도주는 단순히 어떠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뭐 기분 좋은 것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뭐 건강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조금의 기쁨을 위해서 마시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술은 물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술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술 말고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중독이 되면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할 때 뭐 인터넷, 게임 막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또 우리들에게 드라마, 요즘은 뭐 그렇게 비디오를 빌려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한동안 한 10년 전, 20년쯤에 우리 이 시카고 교민사회에서도 비디오 테이프 한 10개, 20개, 막 때로는 20개 갖다 놓고서는 열심히 밤새워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적당하게 본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한 번에 이 20개를 다 봐야지 하고 20시간, 30시간을 드라마만 보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이, 어떤 내 직장 생활이, 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의 어떠한 기분을 위한 것들이 쾌락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면 잘못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잠언을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잠언 23장 20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겠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 어떤 그 피로를 위해서 먹는 것 이상,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탐하는 자들, 고기를 먹는 것 말고 고기를 먹는 것 이상에 탐하는 것, 그러니까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A가 욕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A가 전혀 욕심이 안 나요. 그런데 B가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술로 이야기하지만 이 술은 단순히 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하고 만남을 자주 가지는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전에 가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옆에서 너 할 만큼 했어, 그럴 필요가 없어 라고 부추킨다면 그것도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3장 1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속마음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사귀어 보았는데 아,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저주저하다가 속아 넘어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성경을 보면 미혹당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괜찮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그 도를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우리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 좋다 나하고 함께 밥을 같이 먹어서 참 좋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전혀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 하는 드라마 얼핏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뭐 그런 거더라고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정말 나 친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전혀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는 내 반쪽 뭐 그러면서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막 그래. 그런데 그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의 마음은 사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아, 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꽉 차 있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함께합니까? 잘 되니까 부럽잖아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으면 나한테도 뭔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누어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부러워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잠언 24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곧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딱 아시네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겠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곳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이 바로 나를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라고 얘기했어요. 잠언 4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율법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연초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올해도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합니다. 또 아니, 내가 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경고해서 내가 운동도 해야 되고 막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돼야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무섭고 괴로운 게 없어요. 어떠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계된 것이라면 좀 실수하고 좀 못해도 뭐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을 막 못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든지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돈만 있으면 갖다가 그냥 재물 사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리는 막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미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믿고 인정한다면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동시에 정말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신문 기사를 보면 연예인들이, 또 미국에서 어떤 한국분이 한 분 상탄 것 같은데 그분이 뭐 얘기했던, 영어로 얘기했던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문 기사를 얼핏 봤어요. 또 한국에서도 연예인들이 그 중요한 시간에 요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곳에서 시상식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이렇게 나에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기획사에서 그런 말 하려고 하면은 하게 할까요? 오히려 하면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시대인데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닐까요? 정말 자기가 기쁨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누구를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떠한 분이냐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가 되고 또 잘못하는 분이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실까?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시기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그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질투라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시기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투한다. 내가 시기한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기, 하나님의 그 질투를 받을 만한 좀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런 건 뭐예요? 좀 이런 은혜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적으로도 잘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교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정말 교만할 만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나 잘하고 계셨는데 한순간에 그냥 사임을 하고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야 되는 뭐 그러한 이야기를 얼핏 듣게 됐어요. 여러분 단순히 목사나 뭐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오려는 그 자랑, 나도 모르게 좀 하는 그런 우쭐한 그 목에 힘들어가는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복종한다는 표현은 좀 우리가 쓰기에는 불편한, 지금 이 시대에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놀랍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가 피하는 거지. 마귀를 설설 피하면은 마귀가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 마귀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현실들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럴수록 마귀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귀를 대적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과 그 다음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존심 상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왜 사과합니까? 내가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합니까? 내가 왜 잘못했다고 합니까? 내가 왜 먼저 다가갑니까? 내가 왜 먼저 붙잡아 줍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붙잡아 주라고 그러지, 밀어붙이라든지, 아니면 모른 척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 했을 때에, 내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이제 너 눈에 그런 것이 보이면, 너가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내가 막 나를 높이려고 하면 높아집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막 마치 동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돌아서서는 비웃습니다. 조금만 그 권력에서 멀어지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당장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는 그 모든 것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뭐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우리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합창할 때, 찬송가를 부를지라도 이렇게 합창할 때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서로 마음이 교통하는 거 느끼잖아요. 매주 그랬으면 좋겠지만 설교 끝난 다음에 정말 제가 봐기에도 사람들이 은혜 받은 그걸 느끼는 그런 상가운 가운데 찬양하면은 저도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화답하는 찬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요. 매주, 매 순간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노래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찬양이 아니에요. 누가 볼 때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누가 보지 않아도 나 혼자 있어도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 입술에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도 모르게 막 입술에서 찬송 나와요? 아예 내일 결혼하는데 막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한숨이 나오고 있어요? 막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요새 우리 아예자매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막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찬양들이 있어요. 잘 가사를 다 온전히 알지 못해도 뭐 저도 몇 개의 찬송이 있어요. 잘 외웠으면 좋겠는데 잘 외워지지 않는데 막 제 마음속에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막 내 마음속에 와다. 그다음에 노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또 주빌리 기도 모임 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나 내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제목이 뭐예요? 하고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몇 번을 듣고 그랬어요. 제가 그 찬양 중 몇 곡을 우리 정현 전사님한테 보내가지고 그쪽 우리 주일날 좀 부르자고 얘기했어요. 그때 지난주에 한 곡 부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러한 그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뭐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이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찬송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지, 어느 순간 막 그게 막 혼동이 올 정도로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정말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어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찬송하는데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내가 평소에 나라면은 화가 나야 정상인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또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뭐하지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좀 비슷해요. 한나가 막 열심히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않냐고 그래요. 근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때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간절함, 또 기쁨이 넘치면 그런 거예요. 막 혼자 웃고 막 해요. 그러면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좀 갑자기 저 사람 왜 그럴까?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딱 얼핏 보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쟤들 술 먹고 뭐 하는가? 그런 막 느끼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피차 복종한다는 그 의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에, 또 나가서 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깨우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쟁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행동을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직장, 그런 거예요. 우리 시카고와인 연합장로교회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공부하고 또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또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체에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날 때에 세상 속이지만 그 세상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온전히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이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